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우리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졌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니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이 그냥 관람하러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관광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고 핍박과 고난의 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길이 무슨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시고 앞서가셨다. 아주 승리의 걸음, 헌신의 걸음, 사랑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고 우리한테 득이 되는 일, 기쁜 일 이런 거는 신나서 앞서가기가 쉽지만 정말 핍박과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는 헌신의 길을 앞서서 가기,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서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꼭 위기가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앞서서 가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그냥 앞서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도, 그 힘든 말씀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앞서서 그냥 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떨지라도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서 새벽기도 오셨잖아요. 마음이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서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러분이 헌신의 과정에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가를 치러야 될 때, 이런 갈등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앞서서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감람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면서 앞서 보내시면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30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순결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거기 있다는 말은 그 나귀가 주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나귀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딱 그 타이밍이 어떻게 그게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키워놓은 것 같지만 그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그 나귀가 사실 그 주인이 그 전에 몇 번 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인도 모르게 그 나귀를 준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유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휴스턴에 그 새로운 본당 지었을 때 어떻게 그 휴스턴 로켓츠 그 체육관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들어가고 나서 한 얼마 안 돼서 그냥 그 고속도로가 바로 입구가 그 앞에서 딱 뚫렸는 거예요. 마치 계획이라도 한 것 듯이. 나중에 그 고속도로 그 설계 입안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이것을 입안 프로포즈로 해가지고 정부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그때는 당신 교회가 일로 들어올 생각을 나는 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 플랜한 그것이 딱 들어오는 교회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고속도로 엑시지 거기 딱 나버린 거죠. 아, 그 사람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뭐 믿음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시정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해뒀다가 나귀를 딱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앞니를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니를 있는 사람들, 뭐 크리스천들도 아니고 그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 인생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나귀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에 발이 되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 만물과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 한 푼 없으셨지만 인자가 머리 들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기죽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관자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아무리 쌓아놓은 돈이 많아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걱정을 하니까 오히려 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왕이나 장군과 귀족들이 좀 되면 말을 탔지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저도 말을 타야, 그것도 흰말, 백만 아주 흑말을 딱 타야 이 왕으로서 폼이 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오만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은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카리스마적인 다윗 같은 영웅적 군주를 원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그 평화의 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시키는 그 평화의 왕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의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나귀가 필요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멀쩡한 남의 나귀를 도둑질을 하고 시키는 거잖아요. 야, 있을 테니까 그냥 가서 갖고 와. 그리고 주인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라는 대책까지 마련해 줍니다. 31절 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 영어성에 보니까 The Lord needs it. 주님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어제서 밥 먹고 발레 차를 맡겼단 말이에요. 이제 차가 나와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엔진 걸어놓고 있는데 누가 탁 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차를 아주 신형차를. 그래서 너 왜 타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있으신다 하십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고 가면 이거 완전 도른 놈 아니야?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너무나 황당한 도둑질을 시키시고 그리고 들킬 경우는 이렇게 말해라. 이게 인간적인 상황이라면 턱도 없는 소리죠. 상식적인 세팅이라면 턱도 없는 소리인데 이 상황이 사람과 사람의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 몸 가지고 대학생들이랑 큐티 쉐어링 할 때 이 대학생이 그러는 거죠. 너무 주님이 이거 뻔뻔하지 않냐? 남의 나귀를 갖다 써놓고 내가 쓰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은 그걸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그러라고 그랬겠는지. 이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결국적으로 빌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33절, 34절에 실제 상황에서 주인의 제재를 받았을 때 제자들이 그대로 말했는데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내어줬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제자들도 반신반의하지 않았겠어. 야, 우리 선생님 어떻게 막 가는구나. 어떻게 도둑질 시킬 수 있냐. 그리고 뭐 들키면 이렇게 말하라고. 제자들이 무슨 확신이 있었겠어요? 우리 완전히, 이거 완전히 잡히면 끝이다.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덜덜 떨면서, 아, 주인이 너무나 담담하게, 아, 그러시라고 내준 거야. 제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번도 시승해보지 않은 거의 BMW 스포츠카 수준으로 비싼 겁니다. 굉장히 귀한 재산이에요. 아무나 막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 없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내어줬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기적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는 것 같은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기적이에요. 주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 주인이 신실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턱 열어서 그 보통 그 정도 나귀를 구하려면 굉장히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돈을 주고 그래도 찾기 힘든 건데 마음을 턱 움직이시니까 일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감당할 자원을 준비를 하십니다. 어디서 눈먼 땅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돈이 오는 거죠. 이상하게 그 깐깐하던 사람들이 내가 가서 말하면 설득이 되는 거죠. 내가 가서 말 잘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깐깐합니다. 전문가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오수룩하게 말했는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길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의 손길이 항상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힘드냐 안 힘드냐,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힘들어도 해야죠. 안 될 것 같아도 해야죠. 그러면 가는 길에 나귀가 오는 거예요. 20년 전에 고속도로 설계한 사람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20년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설 땅 앞으로 탁 뚫려주는 거죠. 저는 이 세큘러 히스토리, 이 일반 역사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부동산 주인 다 하나님의 수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그냥 막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기 위한 다 배우들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가면 그 사람들이 아무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와서 여러분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한 주인처럼 설마 알았겠어요. 자기 나귀가 영원 속에 이렇게 남을 2000년 동안 계속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한 나귀가 되는 거지. 그 수많은 나귀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탁 놓습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존귀한 왕을 웰컴하는 풍습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37절의 이 제자의 무리는 열두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코스를 계속 밟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면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목격한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목이 터져라 불렀어.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동에게 한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말이 생각났겠어요. 성령께서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렇게 크나큰 영광을 돌렸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3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군중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걸 굉장히 불쾌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행동을 제재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존귀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같이 찬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만 찬양 안 하게 멀쑥하니까 그 사람들도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찬양받는 걸 싫어합니다. 찬양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초점을 자기에게서 떨어내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자식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열방의 자식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문제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웃의 문제도 같이 걱정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 때에 맞춰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뒤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반박하셨습니다. 40절 보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지를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찬양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꺾을 수는 없다. 네가 아무리 봄이 오는 게 싫어가지고 봄에 나는 모든 새싹들을 다 꺾으면서 돌아다녀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성령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다. 은혜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다.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모든 세상 만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타이밍이거든요. 예배의 생명이 타이밍입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하면은 마치 냉면 퍼져서 먹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때를 여러분이 잘 보고 있다가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임하시는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듯이 항상 은혜를 받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강렬하게 여러분에게 오는 때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인생에 위기가 왔지만 위기와 함께 주님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는 그때 여러분은 일어나서 찬양해야 돼요. 열일 제껴두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오실 때 그분을 인정하라, 찬양하라, 축복하라, 그분의 이름을 높여라. 주님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나를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복종시켜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이 예비하신 나귀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주의적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